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충만함을 얻어 또한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말씀하여 주셨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어서 또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어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의 혼인잔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그 찬양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1장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나에 초대를 받아서 이 혼례 잔치에 가게 됩니다. 이 가게 되는데 거기에 누구도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는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친척이 있어서 그 친척이 마리아를 또한 부른 것이고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때 당시에 요셉 즉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죽어서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인 이렇게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이 잔치에 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혼례는 우리 이 서양의 그런 혼례와는 좀 다르게 이 혼례 잔치는 어느 정도까지 길어지냐면 7일 동안 이 혼례 잔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혼례 잔치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가족들만의 그런 잔치가 아니라 온 마을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 포도주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이 포도주가 왜 그러면은 이때에 결혼식이니까 포도주를 먹나라고 할 텐데 여러분 중국에 가게 되면은 뭐를 많이 마십니까? 네, 차를 많이 마시죠. 네, 일본도 마시겠지만 차를 많이 마시는 이유는 물이 더럽고 또한 물이 없기 때문에 차를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뭐를 많이 마십니까? 바나나 우유를 많이 먹죠. 예, 그렇듯 물이 소중하기에 또한 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포도주가 없게 되자 사흘째 된 날에 포도주가 없게 되자 이 친척인 마리아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딱 들으면 무슨 생각입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육체적으로 낳으신 그런 어머니인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자여.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셨다면 여자여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네, 기빵망이 그냥 아니죠. 우리 어머니는 저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여자여 라고 하는데 이 여자여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번역으로는 여자였지만 이거를 자세히 이것 또한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 영어로 하게 되면 man입니다. man. 그러니까 존중해서 그렇게 부르는 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man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그렇게 man 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나중에 바꾸십니다. 좀 이상하죠? 안 하실 것 같으면서도 그냥 하시고 또한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면서 표적인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물이 포도주를 바꾸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여기서 써내려가고 있고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좀 봐야 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하냐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가 까먹었는데요.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자를 보소서 아들이 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존경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왜 그러셨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저희 요한복음 전체를 좀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했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쓰신 것이라고 했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인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2장부터 20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에고 에미. 예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생명했던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참 포도나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궁극적인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시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구원계획 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12장까지 또 이렇게 떨어뜨려서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약 계시를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모든 계시와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 4장까지는 뭐라고요? 유대교를 성취하는 것이고 또한 5장에는 안식일을 성취하며 6장에는 유월절을 7장에서 9장은 초막절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분이 이 유대교, 유대의 율법,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과 20장까지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면 일곱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한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시고 또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또한 맹인의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2장에서 12장까지를 보게 되면 무슨 책이라고요? 표적의 책이라고 되어 있죠. 왜 기적의 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표적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표적과 기적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11절에도 보게 되면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기적이라고 하거나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표적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에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표적에 요게 보게 되면 여러분 1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서 이적이라고 얘기하고 사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적과 이 세메이온 표적이 다른 것은 기적은 그 자체로서 놀랍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넘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의 주제는 한결같이 생명, 영생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기적이나 사건으로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또한 예수님이 참된 생명과 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게 되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갖고 있던 마련한 준비한 물을 가지고 뭐를 만든 겁니까?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각 항아리마다 20에서 30갤런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그 항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이 뭔지 아세요? 정결 예식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혼례 잔치에 올 때에 이 정결 예식으로 물을 마련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 길로 오거나 아니면 오는 길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그것을 어떻게 했을 경우에 자기의 발과 손이 더러워질 경우 그것을 씻기 위한 물입니다. 정결 예식하면 아주 purify, 아주 막 홀리한 그런 물을 가지고 거기다 마련했다가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겁니다. 포도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약간 좀 그렇네. 예, 좀 약간 찝찝하죠.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를 성취하고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이 정결 예식을 그 쓰여지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유대교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신분이요 또한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죠.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때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허장모님이 그리고 또한 진집사님이 하인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같이 하인 되어주세요. 예, 하인이었는데 여러분은 다 막 즐겁고 축하해주고 말하다가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가 포도주가 왔는데 더 최상급의 포도주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와, 짱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다른 곳에서는 먼저 좋은 것을 주시고 추세 취하게 되니까 나쁜 거를 주는데 여기는 다르네요. 더 좋은 것 최상급을 주세요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정결 예식을 쓰여보려 했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러나 하인이 저와 장로님과 집사님은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죠. 물을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정결 예식 약간 거기 파리도 동동 떠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모르는 예, 그 물을 가져가다가 돌 항아리에 집어넣으래요. 그러니까 자에다가 집어넣으라 가지고 넣었더니 그리고 섬기기 시작하는데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는 겁니까?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서 2장에서 그 하인들이 아니 저와 장로님과 집사님이 만약에 그걸 봤다면 우와 이건 뭐지?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그 특별한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고 누가 믿었다고 합니까? 제자들만 믿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 당시에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1차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와 터키 지방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것이 3,40년, 50년의 전의 일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과 경제와 모든 시달림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예배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 주일마다 드리면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는 성가대가 있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는 찬양이 이래야 된다. 예배 시간에는 목사가 이러한 설교를 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는 기도가 이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는 축도가 있어야 된다. 주기도문이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형식에 매달리고 종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예식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형식으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참된 포도주고 그 포도주의 기쁨이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며 예수님이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과 예언들과 또 그 모든 것들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희들이 그 모든 표적과 기적과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거나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권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시작하고 너무나 아이들과 친구들과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노니까 너무 좋았죠. 그러다가 중2 때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수련회 때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이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살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쳐버리고 힘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종교 예식으로 그냥 또 하나의 주일 예배로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유, 오늘은 조금 그런데 교회 가지 말지 뭐. 오늘은 좀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 할 텐데 똑같은 예배일 텐데 라는 생각이 늘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예배의 중심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모든 것의 중심이며 모든 것의 그 모든 것에 그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책이 있는데요. 예수 없는 예수교회. 교회 생활을 건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내주 드리는 예배와 열심을 내어 하는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습관적인 종교적 의무로 전락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 생활이 되고 맙니다. 때로는 이 예배 형식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교회는 또 특별하죠. 새벽 기도에다가 수요 예배에다가 금요철야 예배에다가 주일 예배에다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오히려 그것에 얽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 신약학교 교수이며 예일대학교 신약대학원 학장을 지낸 리엔더 캑이라는 분이 이렇게 크리스티 채널스 투데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왜 기쁨을 잃은 종교가 되어가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문제들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매우 세속화되어 우리 스스로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 종교에 의해 만들어진 아주 지루한 하나님의 식상에 적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죠? 이 예배가 세상적으로 바뀌어버리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똑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것 같이 똑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회개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가 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가 올며 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저도 실수와 실패를 하고 때로는 찬양팀도 그러고 또한 기도하시는 분이 또한 모든 것들이 조금 실수와 실패가 있고 어수선해질 수도 있고 또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종교 예식이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며,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서로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감싸주며 용서하며 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실수처럼, 그리고 많은 교회가 실수한 것처럼 저희들 교회도 많이 실수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높이고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뭔가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며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주님의 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형식을 더욱더 중요하며 이 형식에 매여서 예수님을 까먹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되는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또한 하나님을 전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시금 감사드리며 오늘도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주문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